청취자님, 학창 시절에 평생 최고의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엄청 기쁘게 집에 갔거든요. 근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외출 금지를 당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진짜 황당하겠죠.
오, 상상만 해도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그쵸. 근데 이제 2026년 7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마켓네이더 7월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심층 탐구를 해볼 텐데요. 그 삼성전자가 무려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4.91%나 폭락을 하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강제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었죠.
와, 그러니까요. 아니, 완벽해 보이는 성공인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사실 표면적인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까지 제치고 세계 1위 실적을 달성했잖아요.
아, 그 파운더리 쪽도 흑자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부문도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체질 개선은 뭐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제가 그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 과거 16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 무려 10번이나 발표 당일에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네, 참 얄궂은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 약간 소풍 당일 아침에 기대가 팍 식어버리는 현상 같기도 하고, 그 카지노에서 잭팟 터졌는데 기뻐하기보다 당장 칩을 현금으로 바꾸고 막 비상구로 달려나가는 거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실적에 실망했다기보다는 지금이 고점이다 싶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현금을 챙기려는 이른바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90조 원대로 되게 높게 형성돼 있었고요.
아, 이미 눈높이가 엄청 높았군요.
네, 거기다가 이번 호실적이 반도체 판매 물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 의존한 약간 후기 사이클의 징후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익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거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요,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데 아무리 그래도 대체 왜 외국인들은 13거래일 연속으로 1조 8천억 원이나 팔아치운 거죠? 단순한 현금화라고 보기엔 너무 길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시경제 쪽에서 더큰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바로 물가에 있다고 나옵니다.
물가요? 반도체랑 물가가 무슨 상관이죠?
범용 D램 반도체 가격이 무려 40%대나 급등을 했거든요. 원래 과거에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전자기기 제조 원가가 낮아져서 전체적인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잠깐, 이거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예전엔 물가를 눌러줬는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의 눈부신 성공 자체가 오히려 밥상 물가를 막 자극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하루 만에 5.32%나 뛰어 올라서 72달러를 회복한 유가랑 더불어서 이 급등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글로벌 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지겠네요.
물가미를 꽉 조이는 셈이 된 거죠. 금리가 계속 높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흥국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매력도 떨어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군요. 남들이 주가 폭락 화면만 보면서 단순한 AI 거품론 막 이야기할 때이 메모리발 물가 상승이랑 금리, 외국인 이탈, 이 사슬을 읽어내는 게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거시경제 퍼즐을 아주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렇다면 청취자님들이 당장 주목해야 할 다음 돈의 흐름이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압박 속에서 다시 돈을 움직이려면 어떤 기계적인 신호나 통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7월 10일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똑같은 주식을 살수 있는 두 번째 계상대를 열어주는 셈이거든요. 이미 70억 달러나 사전 배정이 됐고요.
와, 70억 달러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굳이 한국 시장을 안 거치고 미국 쪽 계산대로 확 쏠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가격표가 생기면서 엄청난 규모의 패시브 자금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하이닉스 쪽에 빼앗기게 되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설상가상이네요. 게다가 지금 환율도 장난 아니잖아요. 1달러당 1513원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들 물건이 싸지니까 실적엔 좋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역도는 급감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복잡하게 꼬인 물가랑 수급 사슬이 언제쯤 풀릴지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할 건 7월 30일에 열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경영진이 메모리 공급 물량이라던가 가격 정책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물가 압력의 향방이 결정될 테니까요.
아, 청취자님, 89조 원이라는 화려한 실적 뒤에는 이렇게 금리와 수급을 먼저 세마는 복잡한 사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봐야겠네요.
네, 결국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1분 성적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입증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평생 최고의 성적표를 받고도 외출 금지를 당한 이 얄궂은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스스로 탐구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기술의 발전은 늘 비용을 낮춰두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반도체가 계속 글로벌 물가를 밀어올리는 주범이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는 그 천문학적인 AI 혁신 비용은 결국 누구의 청구서에 올라가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